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담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 역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그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을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칭찬을 하고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보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항상 쫓겨다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모스 선지자의 삶 역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를 가리켜 드고와의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고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유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고 또 아모스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유다 사람이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 학교의 출신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이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속에는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서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가 북이스라엘로 넘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살았던 그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 아모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꾸짖고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군대는 강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전성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한 시골 농부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야기를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쯤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가 예언을 할 수 없도록 모욕하고 협박하며 그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이어지는 아모스 7장 말씀에 보면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막기 위해서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상의 이치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의 이치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먹이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덫이 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가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또 행하실 일들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진로와 소명에 관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찾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북한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애통함이 느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은혜 가운데에 보살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들려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신 그곳에서 신실하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다시금 죄된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문안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김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상학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재직들도 한마음으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문안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대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병상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